룻기 4장 13절에서 17절. 룻 chapter 4 verse 13 through 17 제가 봉독합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기업물을 자가 없게 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낳은 자로다. 나오미가 아기를 취하여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그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박원희 집사님 죄송합니다. 저 본문 다시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움직이지 마시고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제가 다시 읽습니다. 룻기 4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로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기업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낳은 자로다. 나오미가 아기를 취하여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아멘. 우리는 룻이라고 하는 이 고대의 젊은 여인의 하나님 안에서의 이 회복이 되어져가는, 파괴됐던 그 인생이 회복이 되어져가는 그 과정을 또 그 원리를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어서 지난주에 다 전하지 못한 룻의 일생에 나타난 그 회복의 원리, 어떠한 인생을 어떻게 인생을 삶으로 그 파괴됐던 인생이,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 인생이 어떻게 회복이 되었는가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 우리가 넘어질 때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를 우리가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이요, 에덴 동산을 떠난 우리의 인생은 넘어질 수 있습니다. 넘어지지 않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넘어질 수 있다 없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브람도 실패했고 모세도 실패했고 다윗도 실패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실패했습니다. 이 세상은 실패할 수 있다 없다? 실패할 수 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주님의 성령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무엇하는 것이다? 회복하는 것이다. 따라해봅니다. 회복한다. 세계에서 잘 산다고 하는 39개 국가 정도 모인 그런 연합단체가 OECD라고 하죠. 거기서 자살률이 제일 높은 나라가 어느 나라라고요? 한국입니다. 예. 자살을 뒤집으면 어떤 말이라고요? 자살을 바꿔 말하면 살자입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 앞에 다 놓고 싶습니까? 다 내려놓고 싶습니까? 예. 말씀을 통해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 잘 살아가시는 줄 믿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지난주 이번 말씀을 통해 예방주사 맞으세요. 영적인 예방주사 맞으세요. 에볼라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뭐냐? 사단의 침탈입니다. 사단이 무언가를 통해서 우리를 점령하고 우리를 약화시키고 하나님과 분리하는 그런 일을 하게 하는 것이죠. 아나냐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있지요. 베드로에게 밭을 팔아 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려 했지만 나중에 욕심이 생겨서 그거를 거짓말로 바쳤어요. 그러다가 주님 앞에 큰 벌을 받았습니다. 생명을 빼앗겼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뭔 줄 아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근데 그렇게 살았다고 못 살았다고요? 못 살았어요. 그게 왜 그렇죠? 극복하고 나가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험과 환난을. 오늘 어쨌든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어쨌거나 우리는 일어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창피한 거 아닙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창피한 거 아닙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중요한 것은 회복해 나가는 것이다. Recovery라고 하는 것입니다. Let's do again.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삶에 대한 attitude라고 하는 것이죠. 자, 지난주에 이어서 봅니다. 룻이 어떻게 해서 회복했느냐? 룻의 삶 가운데에 나타나는 네 번째의 이 회복의 원리, 무엇이냐? 적극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적극적으로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문제가 생기면 피해보고 싶고, 문제가 생기면 도망가고 싶은 그런 일을, 우리는 그런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느 심리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큰 문제가 오면 그 문제에 직면하기 싫어서 괜히 엉뚱한 일을 벌여놓는데요. 거기에 스스로 집중하고 그냥 허드렛 일에 집중하면서 그 일을 자꾸만 회피한다는 것이죠. 그 문제를 떠들러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문제 옆에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다른 일을 자꾸만 벌리고 다른 데 가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룻과 같이 그 문제에 해결할 그 상황에 대처하고 적극적으로 대하는, 참여하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당면한 문제가 뭡니까? 머리 안고 이고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직면하십시오. 대면하십시오. 못할 것 같아도 어차피 해야 될 일이라면 주여 외치고 기도하고 여러분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룻은 보면요, 나오미를 통하여 그 보아스라고 하는 그 지방의 유력자,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그 남성과 자기가 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고대의 법은요, 남편이 죽었으면 그 집안에 가장 가까운 남성을 통해서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그런 합법적인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안 상황에서 저는 적극적으로 대처합니다. 어떻게 대처합니까? 여러분, 조금 낯뜨거운 얘기지만 당시로서는 가능한 일입니다. 지금은 좀 불가능한 일이지만, 왜? 합법적이었기 때문에. 성경을 줄여서 제가 내용을 여러분 앞에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부릅니다. 얘야, 저 괜찮은 사람 저 보아스, 너하고 참 결혼했으면 좋겠는데 방법이 있다. 어떻게 해요 어머니? 네가 오늘 목욕재개를 싹 하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그리고 그 사람이 추수가 끝나면 그 집단 위에서 자리를 깔고 잘 텐데. 당신은 그랬죠? 추수를 저녁에 바람이 불 때 해야 되기 때문에 추수한 것을 쌓아놓고 그 옆에서 부자라도 찾던 그런 관습이 있어요. 그러면 그가 오기 전에 그의 침상 발밑에 이렇게 모로 누워서 기다리고 있어라. 그가 누웠을 때 발끝에 네 살이 이렇게 탁 닿으면은 후끈 달아올라서 너를 아내로 맞으리라. 아, 이렇게 한 거예요. 제가 미국에 와서 공부할 때 이 룻기를 가지고 히브리어를 공부를 했어요. 아, 이 부분에서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교수님하고 학생들하고 낄낄거리느라고 이불을 덮고 뭐 했을까요? 막 이러면서 참 짓궂어요. 신학대학 교수님들이. 근데 그것을 어떤 음단패설적으로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너무 아름답고 적극적인 그의 자세가 참 너무 좋아 보여서 그렇게 저들도 오픈하고 마음을 열고 얘기했던 것이죠. 여러분, 근데 나오미가 이런 말을 했을 때에 보통의 분들은 그럴 것입니다. 아이고 어머니, 아유 민망하게 어떻게 그런 일을 합니까? 그분이 참 마음에 들고 그분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고 대를 이어서 우리 집안을 일으킬 수 있다면 너무 좋겠지만, 아우 전 못해요 어머니, 이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얘기를 듣자마자 룻이 행동에 옵니다. 일절 말하지 않습니다. 그 지혜를 준 대로, 방법을 준 대로 그 법의 원리와 근거를 통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나갑니다. 아주 깨끗하게 씻고요, 예쁘게 꾸미고요, 향수 뿌리고요. 깨끗한 옷을 갈아입고 어머니가 말씀한 그대로 보아스가 누울 침상에 미리 가서 누워서 한참을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자 이윽고 누가 옵니까? 그 침상으로 보아스가 옵니다. 그 침대에 누웠습니까? 안 누웠습니까? 누웠습니다. 그의 발밑에 누워있던 룻이, 그 룻의 그 몸이 보아스에게 닿습니까? 안 닿습니까? 발끝에 닿습니다. 이때 보아스가 어떻게 했죠? 보아스가 어떻게 했습니까? 혹은 달아올랐나요? 깜짝 놀랐죠. 일어나갖고 누군지를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약속을 하죠. 제가 줄여서 얘기합니다. 나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당신에게 있는데 그 사람이 만약에 당신에게 장가들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당신에게 장가들고 아내로 맡겠으니 동틀 때까지 누워있다가 가십시오. 아유 젠틀해라. 그죠? 당신이 왔으니 난 책임 없어. 이게 아니고 그대로 재웁니다. 그리고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보리를 잔뜩 싸서 그 어머니에게 돌려보내는 것이 그들과 그날 밤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룻이 젊은 여성으로서 혹은 어린 여성으로서 참 감당하기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 시어머니 나오미는 세상을 많이 산 연륜이 있고 본 것이 있고 경험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라고 당연하게 얘기합니다만, 그러나 그것을 한 번도 보지 못했거나 경험하지 못했던 룻으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결정일 수 있었습니다만,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얘기할 때부터 적극적으로 그 얘기를 경청하고 제대로 알아듣고 하나도 그 지침을 빼뜨려 놓지 않고 그대로 적극적으로 그 모든 일들을 대처하여서 법이 허락하고 제도가 허락하고 관습이 허락하는 안에서 이 결혼이라고 하는 또 집안을 일으키고자 하는 이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 보아스보다 가까운 그 친척이 자기는 이 여인을 취할 마음이 없다 하고 포기를 선언하자 그를 아내로 맡고 오늘 말씀 그대로 다윗의 집안의 조상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이러한 영광과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볼 때에 이 룻이 적극적인 이 삶,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이 삶, 우리가 칭찬할 만한데요. 이 룻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되게 된 데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있어서 룻이 이렇게 아주 적극적인 문제에 대해, 상황에 대해 대처할 수 있었다는 것인데요. 과연 누굴까요? 누구 때문에 룻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결혼을 하려 하고 몰락한 가문을 일으킬 용기를 얻고 행동을 옮길 수 있었을까요? 누구 때문일까요? 나오미 때문이죠. 여러분 잘 아시죠? 나오미 때문인 것이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나오미와 룻은 엄마와 딸이 아니라 시어머니와 며느리입니다. 그걸 무슨 간이라고 그러죠? 고부간이라고 그러죠? 근데 우리는 고부간, 그러면 고부간 다음에 꼭 붙는 두자 있어요. 고부간에, 아이고, 너무 잘하네. 돌아가신 우리 이성재 집사님,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예요. 제가 몇 번 인용했는데, 뭐 모르는 분들, 안 들어본 분들 얘기할게요. 이성재 집사님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그렇죠? 예. 딸이 있고 아들이 있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결혼한 아들네와 결혼한 딸내를 방문을 했습니다. 먼저 딸내를 방문을 하셨대요. 근데 사위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퇴근하고 갖고는 와이프 그 설거지를 자기가 도맡아서 다 하는 거예요. 막 맛있는 것도 막 차려서 갖다 주고 말이죠. 이런 사위가 어딨나, 우리 딸 결혼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아들네를 갔습니다. 그 다음에, 근데 아들이 퇴근하자마자 앞치마를 들고 설거지를 하고 커피를 타다 며느리에게 갖다 주고 이렇습니다. 며느리는 다리 꺾고 딱 받아 먹습니다. 속에서 부글부글 끓었답니다. 잘한 며느리가 있나, 우리 아들 결혼 참 잘못했다.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다가, 제가 그 얘기를 할 때까지도 모르고 계시다고, 집사님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하시고, 오 그러네요, 이러는 거예요. 세상에. 이쪽은 엄마와 딸로 있었어요. 자, 이쪽은 엄마와 시어머니가 누구로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교회 노집사님들 절대 이런 분이 없어.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내가 하지. 믿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고. 우리 믿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지난주에는 시어머니 높여드린 설교 했잖아요. 자, 보세요. 지금 나오미는 시어머니고 룻은 며느리지만 대하는 것을 놓고 볼 때 누가 이 두 사이를, 이 둘이 서로 생명을 함께하는 이 두 사이가 어찌 시어머니와 며느리 정도만 끝나겠습니까? 물론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가 너무나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결국 엄마와 딸 같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살아가는 것이 나오미는 지금 누구만 잘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까? 며느리인 룻이 눈만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어머니가 아니고 시어머니예요. 보아스에게 시집가면 그 관계는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겁니다. 자기 옆에 룻이라도 있어야 먹고 사는 거예요. 어디 가서 먹을 거라도 얻어와야 자기가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지금 룻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남자에게, 내 아들이 아닌 다른 남자에게 지금 뭐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시집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나오미의 이 룻을 향한 적극성은 룻이 보아스를 향한 적극성을 만들게 해줬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나오미가 룻을 사랑했기 때문에 어떤 인간관계 안에서만 어떤 책임적인 의식과 윤리적인 의식 속에서만 관계를 습관적인 어떤 관계로서만 간 것이 아니라 나오미는 룻을 진정으로 뭐 했다? 사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적극적인 사고, 적극적인 태도, 적극적인 행동은요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만큼, 사랑을 가진 사람만큼 적극적인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비유 가운데에 여러분 잘 아시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미가 독생자가 나오려고 그러지. 자, 보세요. 두 아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 어떤 아들이 집을 나갔죠? 첫째, 둘째. 둘째가 나갔습니다. 그것도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받을 유산을 미리 생떼를 쓰고 협박반 위협반 해가지고 그걸 받아서 나가서 살면서 허랑방탕하게 쓰다가 다 잃어버리고 그가 그 집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말씀 가운데 보면 제가 오늘 본문을 다 읽지는 않습니다. 아버지가 집에 있다가 그 아들을 맞았습니까? 저 동굴밭에 멀리 가서 집 밖에 나가 있다가 그 아들을 만났습니까? 집 안에서 만났어요? 집 밖에서 만났어요? 집 안에서 기다리다 만났어요? 집 바깥에서 기다리다 만났어요? 집 바깥에서 기다리다 만났어요. 이 아버지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겠죠? 얼마나 돌아오기를 기다렸는지 알겠죠? 아이들은 그렇습니다. 밤늦게 혹시 애들이 들어오기 전까지 안 자고 있으면 왜 안 잤냐고 그래요. 자기들은 우리가 들어오기 전에 졸리면 자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잖아요. 뭐기 때문에? 부모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음대에 들어가서 오페라하고 아리아를 배우기 전에 이 유행가를 배웠어요. 얼마나 좋은지. 예. 사랑하면 적극적인 태도가 생깁니다. 사랑하면 적극적인 행동이 나옵니다. 사랑하면 무서울 게 없습니다. 사랑하면 굉장히 사람이 치밀해지고요, 지혜로워지고요, 용기가 생깁니다. 그 아버지가 동네 밖에 나가서 그 아들을 기다리는 것은 아들이 보고 싶어도 그랬겠지만 당시의 율법은 아버지가 살아계신데도 유산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사는 놈은 죽일 놈인 거예요. 그 놈이 들어오면 저 타락한 녀석이 왔는가 하고 동네 사람들이 돌을 들어 던져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발견되기 전에 아버지가 먼저 발견하고 끌어안고 내가 용서했습니다라고 외치기 위해서 기다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적극적인 태도입니까? 사람을 사서 막아세운 것도 아니고 자기가 나가서 어느 거리 지점쯤 있어야 동네 사람들에게 발견되기 전에 내가 먼저 내 아들을 발견하고 내가 그 아들을 끌어안고 이 아이의 생명을 보호 보존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행동으로 옮긴 거예요. 만약에 옆집 자식이었으면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뭐 저 같으면 그럴 수도 있을지 몰라요. 목사니까 잘 안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주면 좋겠지만 그 아버지의 적극적인 집 바깥에서 아들을 기다리고 보호하려고 하고 했던 이 적극적인 사고는 비록 방탕한 아들이지만 집을 나간 아들이지만 율법을 어긴 아들이지만 그 아들을 그 아버지가 뭐 했기 때문에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낳고 낳은 이 자리에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시는 적극적인 행동과 사고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회개라 하늘에서 외치고만 계신 게 아니고요 우리 눈에 볼 수 있게 우리 귀로 들을 수 있게 그래 사도바리 뭐라고 그래요? 그를 만진 바요 본 바요 들은 바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11장에 믿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라 했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그런 적극적으로 다가와주지 않으셨다면 육신으로 성령으로 다가와주지 않으셨다면 말씀으로 교회로 다가와주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본 바요 만진 바요 들은 바가 될 수 있었겠냐는 것입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디라도 갈 수 있는 거예요. 뭐 하기 때문에? 뭐 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사랑이래요. 근데 제일 못하는 단어가 뭐라고요? 사랑해요. 자, 옆 사람에게 한번 해봅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알러뷰 인 지저스. 그냥 알러뷰 하면 큰일 나는 거고 어떤 남자분이 너무 사랑하고 싶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저 같은 사람인가 봐요. 사랑한다 칩시다 이랬대요. 참 어려워요. 자, 두 번째, 이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이 얘기한 대로 종으로 만들었나요? 새 옷을 갈아입히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였나요? 종으로 만들었어요? 그를 회복시켰어요? 회복시켰죠? 원래 자리를 회복시켰어요. 자, 근데 바깥에서 그냥 때약볕에 땀을 빨빨 흘리면서 열심을 다하고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큰아들이 바깥에서 그걸 목격했어요. 그리고 그 집에 종 하나가 와서 여차 당신의 죽을 줄 알았던 동생이 와가지고 여차 아버지가 저렇게 옷도 입히고 새로 갈아입히고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첫째 아들이 반응이 어떻게 했죠? 그 아들 첫째 아들 반응이 뭐였죠? 네? 요즘 말로 대박 그랬어요. 이럴 수가. 그리고는 화가 났어요. 막 화가 났어요.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의 고백에 의하면 창기와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다 날려버린 당신의 아들에게, 내 동생이라 안 해, 당신의 아들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나에게는 나와 나의 동무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주면서 이렇게 따져 묻는 장면이 나중에 나오죠. 그런데 여기서도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자, 이 큰아들과 이 대화가 집 밖에서 이루어졌을까요? 집 안에서 이루어졌을까요? 성경을 읽어보면 집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집 바깥에서 이루어졌어요. 큰아들도요 안 들어가요. 지금 뭐 받았어요? 지금 뭐 받았어요? 잘한다. 화가 난 거예요. 들어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더러워서 정말 이러게 된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아버지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동생도 믿고 아버지도 미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 때 있죠.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나는 하나도 안 알아주고 정말 내가 싫어하는 사람 막 그 위해주고 막 그런 저 그런 경우 있었어요. 굉장히 미움을 받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미움 받을 짓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분을 이렇게 도와주고 달래주면서 그래도 신앙으로 살라고 이렇게 도와주는 경우가 있었어요. 어떤 분이 저를 놓고 고민을 하시더라고. 고민하다가 이해가 안 가니까 목사님 혹시 그분한테 돈 받았습니까? 이러더라고요. 혹시 맛있는 걸 사줬습니까? 이러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할 말이 없었어요. 언젠간 이해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집 바깥에 아버지가 역시 나갔어요. 작은 아들한테 그런 것처럼 집 바깥으로 역시 나갔어요. 그리고 집 바깥에서 큰아들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죠? 얘! 내게 다 네 거잖아! 이랬어요. 이 대답보다 좋은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큰아들이 풀어졌을까요? 안 풀어졌을까요? 풀어졌어요. 아버지가 그냥 나온 말일까요? 평상시에 큰아들의 심리를 다 꿰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큰아들이 한마디로 그냥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인정할 수 있는, 마음을 열 수 있는 그 대답을 늘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치밀하게 아들을 바라보면서 살피면서 성경 뭐라고 했죠? 항상 대답할 말을 준비하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성경에 그런 말씀 분명히 있죠? 항상 대답할 온유함과 유순함으로 항상 대답할 말을 준비하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냥 되는 대로 말한 게 아니라 우리 큰아들에게 혹시 이런 일이 있으면 혹시 작은아들이 돌아와서 그 아이를 회복시키는 과정 속에 이 아이가 오해하고 화가 나면 어떻게 할까? 그 대답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길을 지나가던 처음 보는 어떤 사람이 아이 뭐 작은아들 뭐 저 잘한 것도 없다는데 뭐 이렇게 저 소잡아주고 그럽니까? 라고 했을 때 난 요 비즈니스 이럴 수 있을 거예요. 왜? 내 아들이 아니니까. 물론 처음 보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죠. 사랑하면 작은 아들도 험이 있고 큰 아들도 험이 있잖아요. 작은 아들은 방탕했고 큰 아들은 오해하며 공격적으로 아버지에게 아들들이 취할 자세는 아닙니다. 그러나 저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저들의 깨어진 과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아버지는 적극적으로 나섰고 저들에게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합당한 대답으로 저들을 회복시켜 나가 그 가정이 회복이 되고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비유를 우리에게 주셨을까? 물론 당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 또 낫고 천한 자들을 무시하지 말고 한 형제로 알고 사랑하라는 뜻에서 한 그런 비유의 이야기입니다만은 오늘 저는 그 말씀을 적극적인 사고는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생긴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에 자꾸 뒤로 물러가서 대인기피증이 생기고 피해망상증이 생기고 뭐 이렇게 살고 싶습니까? 얼마 전에 부산에서 한 여대생이 죽은 지 7개월 만에 발견이 됐어요. 죽은 지 몇 개월 만에? 7개월 만에. 이 여학생은 엄마를 떠나서 혼자 살면서 자꾸 피해의식이 생긴 거예요. 갑자기 혼자 살면서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피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꾸 피해 망상. 자, 유진소 목사님 하신 얘기 제가 또 말씀드려요. 생각해보니까 화나네. 이건 누가 주는 생각이다? 사단이 주는 생각이다? 내 생각이다? 사단이 주는 생각이다. 또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용서했으면? 용서했으면? 다시 한번. 용서했으면? 끝. 또 생각하면 시험 드는 거예요. 새가 여기 와서 집을 지려고 하는 걸 자꾸 쫓아버려야 될 거 아닙니까? 루터라고 하는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안 지려고 하면 쫓아보내라. 뭐라고 한다? 한번 용서했으면 끝입니다. 여러분 적극적인 사고의 또 하나의 유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욕심과 아집으로 적극적인 사고를 가질 때가 있어요. 사울왕이 이스라엘을 통째로 갖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다음의 왕으로 세울 것을 알고 나서는요, 욕심이 더 났어요. 그래서 다윗을 살리려고 했다, 죽이려고 했다. 얼마나 적극적이었는지요. 전쟁을 하다가도 누가 와서 다윗이 나타났습니다 라고 밀고라도 할 것 같으면요, 특공대를 갖다 뽑아가지고 막 1,000명 몇백 명씩 뽑아가지고 전쟁 중에 특공대를 몰고 다윗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뭐 하던 중에? 전쟁 중에. 이만큼 적극적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서 왕 적극적, 제일 적극적이야. 전쟁 중에 누구 잡으러 갔다? 다윗을 잡으러 갔다. 너무너무 적극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그 전쟁이 어떻게 됐을까요?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기에 너무 힘든 상황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적극적인 사고는 두 가지 유형 중에 하나. 사랑함으로 적극적일 수 있지만 욕심과 아집으로도 얼마든지 사람이 적극적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살아가는 두 가지 모습이 있는데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지혜를 내고 용기를 내고 열심을 품고 열정 품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은 똑같은데 그 동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한쪽은 무엇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유행어 되겠어요, 우리 교회. 이쪽은 뭐예요? 욕심 때문에, 자기 아집 때문에. 사람이 가다 보면 후회가 될 때가 있어요. 가다 보면 이건 뭔가 잘못됐다라고 깨달을 수 있어요. 사람은 이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없어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미련한 건 뭐냐면요, 그놈의 아직과 자존심 때문에 틀린 줄 알면서도 뭐합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그걸 성경이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전장으로 달려가는 말과 같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전쟁터로 달려가는 말이 어떻게 달려갈까요? 또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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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갈까요? 타닥타닥타닥 하고 달려갈까요? 어떻게 달려갈까요? 앞에 뒤에요? 뒤죠? 뭘 고민합니까? 우리 교회에 어느 집사님의 아들이 아주 어렸을 때 얘기해요. 그날 간식을 풍성히 줬어요. 두 손에 꽉 쥐고 입안에 가득 들었어요. 얘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못 받은 아이들을 향해서 선생님이 또 나눠주는 거예요. 이걸 보더니 애 눈이 확 커지는 거예요. 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입에도 들었지, 양손에도 졌지. 내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손에 있는 걸 다 놓고 입에 있는 걸 새겼어요. 그리고는 아하가 색을 다 벌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날 큰일 날 뻔했습니다. 씹지도 않고 생겨가지고. 어릴 때 그랬다고요, 어릴 때. 지금은 아빠 따라서 성교가 있어요, 지금. 적극적인 사고는 무슨 일이라도 하게 합니다만, 그러나 그 동기가 사랑일 때는 회복이 있고 더불어 살게 됩니다. 열매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적극적인 사고가 욕심과 아집 때문이라면 나도 상하고 누구도 상한다, 나도 상하고 누구도 상한다, 이웃도 상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적극적인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인생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데 그것은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적극적인 태도를 통해 얻는 용기와 치혜와 열정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적극적으로 살면서 우리 인생을 개척하고 회복시켜야 되겠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친구들을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을 무지무지 깎는 여러분의 손님도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너무 못살게 구는 직장의 매니저를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교회를 사랑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지 않으면요, 손님도 꼴뵈기 싫고, 샷하면 닫자마자 호랑 말코 그냥 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직장에 땅 퇴근하고 오면 말이죠, 그 매니저에게 막 화살을 막 쏩니다. 그냥 사랑하지 않으면요, 가족 간에 얘기하는 것마다 와 예술, 그런 독설도 없어, 완전 예술. 우리 가정이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또 상상하지 마시고. 또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의 애인과 같은 섬겨야 할 생명을 낳을 나의 교회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면 교회를 나오는 그 발걸음이 손님과 같고 무겁고 어색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우리 교회를 왔을 때 너무 다른 거예요. 제가 섬겼던 교회 참 이렇게 멀어지더라고요. 참 다른 분위기가 생기고 어느 날 교회에 기도하러 왔을 때에 교회 문이 잠겼어요. 월요일날 잠기는 걸 모르는 거예요. 제가 그때 제가 기도할 일이 있었어요. 오늘 오면서 우리 유학생 청년들에게 얘기했습니다만 속에서 토사강란은 일어나고 천둥번개는 치고 그날 아침 수업은 있는데 기도하러 올 수밖에 없었어요. 왔어요. 근데 교회 문이 잠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뭐 이건 자랑이 아닙니다. 그냥 간증입니다. 파킹라스에 앉아서 무릎 꿇고 그냥 거기서 기도했어요. 그렇게 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못난 저를 막 몰아세우시니까 그런 행동 전 상상도 못했어요.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근데 그날 그렇게 응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부터 교회를 사랑하게 된 거예요. 응답이 있는 교회.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신 교회로 인식이 바뀌면서 교회를 사랑하게 됐어요. 그 뒤로 교회에 올 때마다 기대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교회 오고 싶은 거예요. 교회 오고 싶은 거예요. 어느 날 수예배를 끝나고 가는데 어떤 청년이 성가대에 몇 명과 같이 가서 저 앞에 있는 30여가 있는 불암사에 가서 자기가 스트로베리 쉐이크를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그래 나는 또 쫄래쫄래 따라갔죠. 이런데 그분이 주문을 하는데 이런 게 딸기 쉐이크 딱 이러는 거예요. 나보다 미국이 두 달 먼저 왔거든요. 난 영어 엄청 잘하는 줄 알았어. 두 달 먼저 왔어. 근데 뭔가 이상하다 생각이 들었어요. 영어 같긴 한데. 근데 직원도 얼음이 되는 거예요. 땅 그 왜 그 있잖아요. 땅 하는 그 순간의 그 분위기. 얼마나 거기서 우리가 웃었는지요. 거기 있는 직원들도 웃어요. 뭔 얘기인지 아는 거야. 잘못 얘기했구나. 근데 더 희한한 거는요. 번역 안 해줬는데 통역 안 해줬는데 딸기 새끼를 갖고 나오더라고요. 더 웃었어요. 막 웃었어요. 그 청년하고 그들이 얼마나 친해졌는지 말이죠. 같이 볶음밥 무지 많이 먹었습니다. 구역예배 같이 다니고요. 오늘은 어느 구역 갈까? 청년, 저는 그때 뭐 총각은 아닙니다. 혼자 왔으니까. 그 청년하고 이쪽 구역 갔다, 저쪽 구역 갔다는 집사님들이 막 내게 주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살찐 거예요. 날씬했는데 여러분. 나 요때 살쪘다고 그러지 마세요. 두 번째. 아유, 첫 번째 하다가 시간 다 갔네. 아, 넘어가기 전에 이 말씀 읽겠습니다. 예. 두리뭉실하지 않고 실제적이고 적극적인 사람, 고민만 하지 않고 문제와 직면할 줄 아는 사람, 두리번거리지 않고 찾아가는 적극적인 사람이 인생을 회복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예. 제가 타이프고도 저는 너무 은혜 받는 거 혼자 그래서 여러분 읽어드리려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 손 위에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손바닥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부처님 손바닥 말고 우리 하나님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손바닥에서 뛰면서 이 손바닥이 있기에 이 위에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집을 짓기도 하고 이사도 가기도 하고 이것저것 다 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근데 저는 하나님의 이 손바닥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여기서 뛰기도 걷기도 숨쉬고 또 살고 움직이고 사업하고 직장 다니고 공부하고 예배 드릴 수 없어요. 무엇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이 손 위에 무언가 놓여져 있는 것이요. 이 손을 치워버리면 이건 뭐가 될까요? 땅으로 떨어지지요. 깨지지요. 존재가 없어지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룻이 하나님 앞에 그 파괴된 인생이 회복되는 데 있어서 저가 하나님이 맺으신 인연을 소중하게 여기기도 했고요.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도 알았고요. 작은 것에 소중하게, 작은 것도 소중하게 얘기할 줄 알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할 줄도 알았고요. 오늘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인 인생을 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이 모든 것이 소용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작은 부분부터 큰 부분까지 역사하지 않으셨다면, 그때 보아스를 보내주지 않으셨다면, 그때 나오미에게 그런 지혜를 주지 않으셨다면, 그때 룻에게 그런 소망된 소망을 보여주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시고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룻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이 생길 수 있었을까요? 없었다고 저는 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깨어진 인생, 넘어진 인생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뭐니 뭐니 해도 무엇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도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모든 일들 가운데에 인생을 마감하고 하루를 마감하고 모든 일을 마감할 때에 나 때문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면요 인격도 수양되고 신앙도 자라가고 하나님이 더 주시고 맡기시는 은혜 위에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 자주 얘기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얘기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설거지 할 때도 이 설거지도 누구의 은혜로 설거지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설거지하는 거예요. 쌀을 씻을 때도 누구의 은혜로 지금 쌀을 씻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좀 안 가서 그러는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여기 생손이 알아요. 생손 여기 땅만 닿아도 되게 아파요. 제가 설거지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그래도 해야 돼요? 그래도 해야 되면 좀 물만 닿아도 아프더라고요. 갑자기 생손이 앓는데 설거지 못 해요. 못 해. 그만 좀 해요 좀. 자세히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 아실 겁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알고 사세요. 따지도 묻지도 말고 그냥 그렇게 사세요. 그럼 은혜가 됩니다. 단무지 정신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배운 겁니다. 신앙은 단순하고 무식하고 따지면 안 돼. 그러나 말씀으로 지적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자, 이러한 사랑에 의한 적극적인 사고가 룻의 적극적인 사고를 내었고 그래서 보아스와 결혼과 함께 예수님의 조상의 가문을 그 패밀리를 만들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미가 배제됐습니까? 나오미가 쫓겨났습니까? 오늘 본문에 읽어보니까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낳은 이 아들 오벳을 누가 안아들고 제일 기뻐하고 있어요 지금? 나오미예요. 그리고 이게 놈의 손자라고 그래요. 자기 손자라고 그래요. 사기 손자라고 그래요. 어머니로 어답트한 거예요. 두 사람. 복 받았죠. 사랑으로 일어난 적극적인 사고와 행동은 회복과 또 더 나아간 사랑과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이후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한 것처럼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영생수가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와 세상에 죽은 것들에 닿으니 다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 환상과 예언이 오늘날 사랑함으로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적극적으로 대하고 함께하는 이것을 통해 죽을 자가 살고 실패한 자가 성공하고 피해 의식에 사무친 자들이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이죠. 제일 어색한 사람하고 가서 꼭 허그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러면 허그 일부러 더 안 하겠네. 허그했다. 나를 미워했어? 멀리했어? 이럴. 예.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을 대하기 어렵습니까? 문제를 대하기 어렵습니까? 사랑하십시오. 그분을 적극적으로 대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와 방법을 주께서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사랑 않기로 빗장을 걸어 잠그면 여러분은 점점 아이솔레이 외면당할 것입니다. 멀어질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아까 그 부산 여대생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적극적으로 사십시오.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대하시고 적극적으로 직장생활하시고 적극적으로 사업하시고 적극적으로 여러분의 교회를 대하십시오. 근데 무엇함으로 뭐 하기 때문에 여러분 명심하는 뜻에서 한 번만 더.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그 다음 가사는 하면 안 되고, 사랑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되시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만나게 하신 인연들을 소중히 생각하는 마음과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우리의 입술로 한 말을 지키는 신실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 지극히 작은 것에서 충성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외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용기와 지혜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모든 일을 이루어 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더욱 회복되게 하시고, 많은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와 인격의 열매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신앙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